오늘 예레미야서 51장, 50장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힘을 내서 읽으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이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깎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이 땅을 누가 도대체 통치하고 있습니까? 주권자가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그야말로 거대 기업들이나 또한 지식인들이거나 문화예술인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끌어간다 그런 생각에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또한 불편하게 여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런 근원적인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저들에게 굽신거리거나 저들에게 무슨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아부를 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심판의 얘기를 듣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바벨론에게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던 그 강대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이 시대도 동일하게 초강대국이 존재하고 초강대국이 역사를 좌우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것 같고 강대국의 지배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강대국이 어떤 역사에서도 500년을 간 강대국이 없고 어떤 나라도 역사도 영원한 역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륜과 그 역사만이 영원하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거대한 힘에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바벨론이 왜 어떻게 망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이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에요? 이사야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게 바벨론의 실체예요. 세상을 온통 황무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력들인데 잡아간 백성들을 어떻게 놓아주겠냐. 어떻게 사로잡아간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탄의 능력은 하도 강대해 보여서 한번 붙들리면 도저히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구속자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도대체 200만이나 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주권자시다. 그분이 주제자시다. 아니 그분이 구원자시다. 오늘 34절에 나오는 구원자는 우리가 잘 아는 고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고엘. 고엘이란 보수자,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자. 그 다음에 구속자, 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 우리 집안에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힘있는 사람이 그 원수를 갚아주고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면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는 구속자이시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강대국의 힘이 사이클을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 힘을 가지고 지배적 질서를 만들더니 또 다른 또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그걸 또 뒤엎어버리고 또 절치부심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일어나서 또 그 강대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헬라가 무너지고 뭐 바벨론, 바사, 로마 뭐 지금은 대영제국, 미국, 중국 이런 강대국들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우리는 역사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일단 손에 든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상 우리는 그 역사의 순환 뒷 안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손길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신다 누가 그걸 믿기나 하겠으며 귀를 기울여 듣기나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앞길이나 잘 살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58장 6절에 보면은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신다. 멍에를 끌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한 금식과 그런 일들을 위한 구제와 봉사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과 함께 그냥 안달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고난을 면하게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보다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저 안 풀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자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이게 왜 잘 안 보이지?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다섯 번이나 나오네요. 칼은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떨어지나요? 예? 갈대아인, 바벨론 주민,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여러분 점성과 점술가들을 말합니다. 그들 위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여기 뭐냐면 속이는 자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다 칼에 떨어져서 어리석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칼은 못 잡습니다. 떨어지는 칼을 붙들어 보셨어요? 아무도 떨어지는 칼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만류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그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진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따라했던 잡족들, 용병들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그 바벨론이 군사 요원들을 충원한 것이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자, 그렇게 칼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38절 어떻습니까?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든다는 것이죠. 경제적 곤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 가뭄. 이 시대는 어떤 가뭄입니까? 뭐 하도 요새는 뭐 댐을 만들고 치수를 많이 해서 옛날보다 그렇게 가뭄의 고통이 크지 않죠.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가 겪을 가뭄, 그 갈증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 기근입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설교들이 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해갈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영적 기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설교자가 있고 이토록 많은 설교가 있고 그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나 무슨 이런 미디어에 수없이 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영적 기근에서 풀려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서 그래요. 남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쉽게 들으려고 해. 내가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실험을 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나면 그만이에요. 귀만 즐거울 뿐이에요. 저 양반 또 아침에 흥분하네. 그러지 마시고. 저도 아침마다 흥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웃고 싶어요. 인자한 얼굴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냐 그러더래. 누가 듣다가. 요새는 또 예레미야 듣기 싫어서 안 듣는데 맨날 심판받는데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여러분들 직접 정말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걸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눈물 젖은 성경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님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읽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그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에요. 또한 지금 바벨론에게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에게 했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남유다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예레미야서 6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리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게 남 유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멸망을 파멸을 예언하셨던 그 메시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본성도 똑같으시고 죄를 다루시는 방법 또한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 유다에게 임했던 그 파멸의 메시지나 지금 바벨론에게 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건 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뭐 어떻게 보면 야단 맞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친자식이라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징계는 더 무섭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이 바벨론에 임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처참한 모습들이나 앞서 말했던 무슨 뭐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들에게 임했던 것과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돔에 관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처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49장 19절이야. 똑같은 이 지금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에돔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 보십시다.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느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던 바로 그 방법으로 열국들을 징계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끔찍한 전쟁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전쟁입니까? 그 끔찍한 전쟁을 왜 그렇게 반복하셔야 합니까? 아니, 왜 끔찍한 전쟁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들이,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런 질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유다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시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납득을 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에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평화로울 때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무감각하고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그리고는 더 탐욕스러워지고 결국 그 결과, 그 죄악스러운 삶의 모습에 대한 결과가 전쟁으로 나타나고 전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역병 가운데,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이나 역병을 통해서 우리 귀에다가 메가톤, 메가폰을 대고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이 땅을 통치하느냐. 뭐 보니까 총리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고 성직자도 걸리고 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속자 되신 주님께로 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 주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가 심판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에 그냥 목을 매는 것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또한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것은 정말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돌이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불길 속에 뛰어나오게 하소서, 칼이 떨어지는데 피하게 하소서, 기근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내 사역 만들 게 뭐 있어요? 뭐 짓고 뭐고 하는 거 이게 뭐 다 무슨 소용입니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늘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이 조금만 거리두기가 풀어지면 그냥 또 모여가지고 정신없이 애들이 술 마시고 또 쓰러지고 길거리에 나뒹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말씀에 붙들리도록, 그래야 영적 기근에서 풀려나도록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 기근, 영적 기갈 속에 해갈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해갈될 수 있는 길은 술이 아니라, 마약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윗세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저들도 구하고, 우리가 쾌락을 삼는 것들 저들도 쾌락을 삼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들을 자녀들도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바벨론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재앙과 재난이 임할 것을 압니다. 주님, 이때라도, 지금이라도, 무릇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이때에, 구원이 임할 만한 아직도 이때,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저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꽃처럼 내다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늘 주의 시선과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을 살아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말씀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